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결의안에는 없었던 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전쟁 납북사건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으로부터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 연속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2000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 2013년에 다시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지금 뭐 시쳇말로 가장 핫한 이슈가 북한 인권 이슈가 되었고요. 지난 12년 동안 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분의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선정하여 활동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유엔 그 북한 COI 그 사실조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작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그 이 문제를 ICC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의안도 새로운 아마 그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는 없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다루스만, 그 마르주케 다루스만 그 특별 보고관의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네.
우선 그 외국인 납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자국인에 관한 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국인에 대해서 했던 어떤 그런 잘못된 인권 침해도 다뤄보겠다는 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납치 문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이 그 납치 문제는 그 6.25 전쟁 때 납치되었던 민간인 8만에서 뭐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분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들은 한국 전쟁, 6.25 전쟁 납북자들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유엔에서는 이 대한민국 민간인들을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에 대한 침해로 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반인도죄, crime against humanity 뿐만 아니라 그 전쟁 범죄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 개최도 과거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차원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그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특정 회원국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가능했던 사안인데요. 이렇게 그 인권 이사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특정 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 패널 토론을 개최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그 인권 이사회의 그 사이드 이벤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가 아주 새롭다고 볼 수 있고 막상 그 토론을 주관하는 쪽은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 외무성 그 리흥식 대사가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주 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흥분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그 패널 토론이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매우 앞으로 일어날 이 9월 이벤트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패널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 상반기 중에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대한 지원과 보고 지침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서울 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현장 사무소에 대한 결의는 그 작년 내에 이미 결의된 것이고 그 사이에 1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무소를 그 여는 것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는 훨씬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그 이 현장 사무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있을 그 인권 이사회에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그 참석을 해서 현장 사무소의 현황을 이사회에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 내년 3월에는 아마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지침이 나왔고 아마 곧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그 현장 사무소가 활동을 한다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3만 가까운 그 경험자들, 인권 침해 경험자들이 풍부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달라진 면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인권 이사회 결의문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구체적으로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ICC 해고에 대한 그 환영하는 그런 결의안이 들어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그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4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아직은 더 진전이 있기가 더 힘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이 북한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최근 그 북한 외교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 북한 인권 담론 확산 저지 외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그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네. 상당히 안일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인 대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북한의 체제의 그 생존이 국제사회의 인권 담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자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자세는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국제사회에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는데요. 북한이 이제는 문을 좀 열어서 좀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개선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김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파장 등에 대해서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